우리가 이 선거를 하게 되는데 혼자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뭘까? 한번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나 권사님을 뽑고 난 뒤에 그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을 긁어서 혹시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조심스럽게 한 네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이런 정도의 마음이 아닐까. 제가 안 되어도 괜찮아요. 이런 직분이든 교회 일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제가 한 일이 없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게 자기 자신이 교회 일에 별로 관여하지 않은 것에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좀 자기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아니면 뽑힌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은데 그게 성품의 면이든 능력의 면이든 직위든지 뭐 하여튼 여러 다방면에서 혹시 뽑힌 사람 보면서 비교할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결과를 보면서 앞에 세 가지 마음과는 달리 야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세웠구나 라고 인정하고 감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선거를 통하여 누가 성품이 좋은가 그런 거 뽑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담임 목사 뽑을 때 성품 좋다 이런 거는 그냥 느낌으로 했지 실제 저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그죠? 살다 보니까 같이 교회를 하다 보니까 좋은 면도 있고 정말 저건 아닌데 하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같이 교회를 만들어 왔고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교회를 섬길 사람을 뽑는 것이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섬길 사람 이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이걸 간과하고 하니까 뽑히긴 뽑히는데 직분에 대해서 별로 귀하게 얘기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어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되지 그런 정도로 아주 일반화시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선거의 의도를 설명을 해도 투표를 통해서 사람을 뽑기 때문에 그 기준이 각자 다르고 또 결과를 보면 경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이 제도의 맹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뽑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뽑아야 될까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 집에 계시는데 이 구장 전체를 가만히 장소를 가지고 살펴보시면요. 갈릴리를 지나서 이제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한 동네 이름이지만 갈릴리는 지역이거든요. 그 자기 동네로 가기 위해서 그 지역을 통과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가버나움 집에 계시는데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10장 3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그리고 10장 46절이 되면 여리고에 도착을 하고요. 11장이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감람산과 그 다음에 베다니에 이르릅니다. 이 지금 이 모든 장소의 이동은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11장부터 16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갈릴리에서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시면 이 구장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 갈릴리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인데요. 이 본문은 놀랍게도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장의 끝자락에 오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마가의 기록 시간대로 기록한다면 적어도 예수님이 세 번의 유월절을 지키는데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면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3년 정도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장에 그 3년 동안에 마치 제자들의 삶을 평가하는 것 같은 비슷한 언급들이 이 본문에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더라. 이게 뭔가 하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버림받고 매를 맞고 죽고 다시 부활할 거다. 3일 뒤에 일어난다. 그 이야기를 두 번째 했는데도 그때도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누구도 물을 수 없다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제자들이 말을 잊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면 3년을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또 예수님이 이 순환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도 부활한다는 말도 도대체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들은 오히려 두려움에만 휩싸였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얼마나 오래 다녀서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말씀을 그냥 성경책 하나만 펴놓고 봐도 우리는 사실 모르는 말씀들이 더 많죠. 글자로서는 눈으로 읽어지지만 이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전혀 믿어지지 않는 말씀들도 사실 우리에게도 많지요. 뿐만 아니라 34절에는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누가 서로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고 부활한다 하는 말들을 하셨는데 이들은 그 갈릴리 가운데를 지나 가버나움 집으로 가는 동안에 제자들끼리 야 누가 크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이 9장의 1절부터 보면 변화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가서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서 아 자녀를 데리고 온 그 아빠의 그 아들을 고쳐주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 명은 특별히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도 보았지만 나머지는 밑에서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지도 못하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묻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 야, 저 변화산에 올라가서 같이 경험한 너희가 큰 사람이냐 우리가 큰 사람이냐 이런 제자들 간에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이 죽는다는 말 살아난다는 말 이것에 관심이 아니라 야, 우리가 본 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봤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오긴 오는 것 같은데 그 나라에서 누가 제일 클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뿐만 아니죠. 4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저기 보시면 예수님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한다면, 실족시킨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죽는 게 낫다라고 여러 한 세 번에 걸쳐서 실족해 하는 자의 삶의 결과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제자로서 삶을 살면서 누군가 실족해 하지 않을 일이 없다는 거죠.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 단어 뜻대로 풀면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격분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화가 엄청나게 나는 거. 이렇게 보면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화낼 때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또 아니면은 여러분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있을 수도 있고요.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 다른 사람의 분노하는데 원인 제공이 나의 일로 인하여서, 내 말로 인하여서, 내 성격으로 인하여서. 저는 이번 주만 해도 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막내에게 어마어마하게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아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냥 실수한 것 같은데 그렇게 참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9장에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3년을 따라다녔는데 정말 여러분 나 때문에 누군가가 분노하고 또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그렇게 베드로처럼 뭐 집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따라다녔는데 3년을 따라다녀도 아직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잘 이해도 못하고 뭐 경험도 많이 하고 기적도 많이 하고 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이면 늘 야 누구는 좋다 나쁘다 누가 옳다 그러다 막 이 얘기만 잔뜩 하고 있는 모습이 3년 동안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3년 동안의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안에도 다 집에서 분노 유발자가 나일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아니면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 이것 속에서 자기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누가 나보다 좀 잘하면 아, 참 잘했구나라고 편안하게 축복하면 되는데 그냥 쌩까고 말도 안 하고 그냥 퉁퉁 튀기나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또 정말 누가 인정받을까 제자들처럼 그렇게 변화산에도 올라가지 못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 구장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푸는데 그 사람들 우리를 안 쫓아와서 걔들 다 하지 말라고 금지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왜 내 이름으로 했는데 너희들이 그들이 말조차 못하게 하냐. 내 이름으로 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여도 그들은 나를 위하는 자다. 허용해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편이 아니면 나와 같은 위치, 같은 방향, 같은 삶의 태도가 아니면 똑같은 주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비방하려고 하고 문제 있는 것처럼 말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요 이렇게 가서 그 목사라는 말을 하기 전에는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목사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때 약간 인정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제가 교회 이름을 이야기하고 제 이름을 얘기하면 갑자기 막 신비적인 인물로 존경하는 눈빛으로 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아, 방송에 나오는 그분이냐고. 그래서 아, 제가 그분이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면요. 그냥 예수 믿는다 그래도 인정도 잘 안 해주려고 해요. 막. 희한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괜히 오순절교회 사람들이 기도하면 막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장로교인들처럼 기도하면 조용히 기도하면 막 하나님이 임하는 것 같고 그 교파만 달라도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도 모르고 방법도 사실은 제자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자들의 3년 동안 쫓아다녔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 안에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세운다 하는 것은 진짜 완성형 인간을 뽑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나 불완전한 사람들과 또 때로는 우리가 뽑았지만 불량품도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드러난 그런 일들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꾼이 되더라고요. 그건 저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몇 년을 다드림 교회 아니라 다른 교회를 다녀도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일꾼을 뽑는 것은 성인 군자를 뽑거나 가장 성숙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갈등하고 그 또 미숙한 성품으로 인해서 자기도 괴로워하고 누군가에게 괴로움을 주기도 하고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응답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도 비록 주님 앞에서 잠잠하여서 누가 크냐? 또 내 성품이 어떻다? 내가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 내가 무슨 대상이라도 되겠나?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전혀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너희가 큰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하셔요. 다시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이미 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한번 35절부터 37절을 한번 읽을 터인데요. 35절, 37절 두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며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35절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37절이 아주 중요해. 이게 다른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있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세 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어린아이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37절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 비유의 핵심은요, 다른 복음서와 다른 점은 뭔가 하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소위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 없어요.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너희가 나를 영접함이고, 우리말은 그 다음 말이 영어의 번역에 보면 나대의 법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A가 아니고 B 이렇게 해놓으니까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오라고 하니까 앞에는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러면 내가 주님을 영접한 게 아닌가 헷갈리게 돼 있어요. 헬라는 이걸 나대의 법비보다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사람인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도 영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원래 뜻이 잘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라가 아니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부모조차도 어린아이가요, 태어난 아이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이를 버려도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 버려진 아이들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 아이들은 그래서 항상 누구와 동격인가 하면 창녀, 죄인들, 비천한 사람들. 오늘날은 어린아이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나 로마 시대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의 아주 죄 중에 하나가 영아 유기죄. 그것이 로마 시대의 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런 사회에 살면서 내 이름으로 그 비천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면 그게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누구를 영접하십니까? 놀랍게도 방금 언급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이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비천하고 가난하고 또 삶의 고통이 많고 질병이 있고 귀신 들렸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맞아들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이것처럼 내 이름으로 사람을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맞아들인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누구로 변하는 겁니까? 놀랍게도 끝에 가보니까 보내신 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야, 누가 클까, 누가 권력이 센가 이런 것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 서로 비교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관계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 너희들끼리 누가 크냐, 누가 변화산에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그것 따지느냐,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냐, 나보다 더 큰 것이 뭐냐. 여러분, 이런 눈으로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가장 크신 분이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이미 위대해졌잖아요. 위대해졌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되고 얼마나 큰 기관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작은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작은 기관이 아니잖아요.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이, 내가 머무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높이셨는가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 말,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하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함이로써 그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에 여러분, 저기에 있는 동사 6절부터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여러분 완료형이에요. 우리의 자리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이미 부활했어요. 살리셨고, 그 다음에 일으키셨고, 이게 부활이죠.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살았고, 하나님과 영생의 관계를 맺었고, 일으키셔서 이미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이 말씀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우리의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보좌 옆이 우리의 자리이고, 우리는 거기서 부활을 누리며 사는 존재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높이셨는가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주셨어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선거로 뽑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이미 장로님으로 일하시고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 이 직분은, 오늘 선거를 통해 뽑히는 이 직분은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가, 내가 사람들로부터 그동안 공동체로부터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하고, 그 인정받는 도구로 이런 선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인정받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충분히 큰 사람이고, 충분히 헌신된 사람이고, 충분히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도록 한 것처럼 이제 너희들을 뽑아서 나는 교회로 파송하려고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크신 그분이 그하시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다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로 우리 사람들을 뽑아 세우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사람이 되며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우리는 이 누구든지라는 이 말을 소홀하게 여기는데요, 여기에 놀랍게도 주님은 이 누구든지라는 말을 통해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자기가 큰 역할을 하고 생각할 때 규모가 있고 결과가 나고 그러면 아, 나는 진짜 큰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려고 해요. 항상 우리는 결과를 보고 얘기해요. 제가 아무리 다드림교회가 이 공릉동의 대형교회라고 말을 해도 진짜 초대형교회 가면 비교가 안 돼요. 지난 금요일날 선한목자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게 세 번째 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아, 진짜 그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그 강사 대접하는 것까지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막 아, 앉아가지고 막 먹을 거 주고 막 좀 있으면 커피가 들어오고 막 과일이 들어오고, 교회에서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 교회를 옮겨야 되나 그런 생각을 언뜻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뽑아주지를 않지만, 그런데 제가 설교하고 나왔더니만 우리 강전 전도사님 친구분이 전도사님에게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우리 교회 등록하겠다고.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등록 필요 없고 그냥 헌금만 보내라, 우리 지금 돈이 궁하다, 헌금만 보내고 그 교회 다니면 된다, 괜찮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전도사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참 여러분, 사람들이요, 저는 제 자신이 그런 자리에 갈 때마다 크다 적다는 개념에 순간 이렇게 유혹이 찾아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건 아주 순간이에요. 그러나 정말 더 귀한 것은 뭔가 하면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내 언어로, 내 삶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35절은 다음 주 할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본문에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첫째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첫째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첫째가 되기 위해서 겸손한 척 하시겠습니까? 진짜 짜증나죠, 그죠? 겸손한 척해서 내가 첫째가 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척 하시겠습니까? 이건 예수님이 하신 뜻과 전혀 다른 뜻이에요. 사도들은 복음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섬기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아요. 서로 섬기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섬기라는 말은 사도들은 거의 하지 않는데 이런 말들은 많이 해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위로해라, 서로 권면해라, 문안해라, 복종해라, 주고받는 관계를 맺어라, 기다려라, 이런 말들은 많이 해요. 왜 섬기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데 저 서신서에 가면 섬김이라는 단어가 그래도 곧잘 나오긴 해요. 그런데 이 사도 중에서 베드로가 이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이 섬김의 빈도가 다른 데 별로 안 나타나다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성도들이 주님을 섬길 때 나타나거나 주님이 우리를 섬길 때 이 단어를 자주 쓰거나 성도들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섬긴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단어를 가장 어떤 상황에서 제일 많이 쓰는가 하면 교회의 직분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겨라. 이 봉사가 바로 섬긴다는 뜻이고 이렇게 교회의 일을 맡는 직분을 섬김이라는 많이 썼다는 것은 이 직분은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주님은 너희 누구든지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섬김의 결과로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섬김을 받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기관이라고요?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 가장 높으시고 풍요로운 그분이 우리의 섬기는 가운데 그분만이 드러나는 기관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 그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선거 투표에 임하는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누구든지에 자기 자신이 나 이 누구든지에 속하고 싶어라는 열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주님이 첫째가 되기를 바라느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섬길 직분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라는 부탁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처럼 되라가 아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데 이 시대에 이 그 당시에 그렇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부모조차도 유아를 이렇게 유기할 만큼 태어난 아이를 유기해도 법적으로 처벌도 받지 않던 그 시대에 오히려 이런 아이들을 내세우면서 내 이름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런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서로 섬기는 그런 일에 헌신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에 헌신하여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누구든지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